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신약성경 199쪽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스데반의 설교로 기록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설교 가운데 많은 설교 주석학자들이 가장 최고의 설교로 꼽아요. 그의 구조, 단어,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뛰어난 가치와 높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고 보니까 설교의 구조보다도 제 마음에 더 감동적인 것은 스데반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그 신앙의 중심을 느낄 수 있었던 그 부분이 저에겐 너무나 감동이 돼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관장하였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괘씸죄가 걸리거나 반역죄가 걸린 사람들은 이들이 끌려가면 많은 유대인들이 아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무시무시한 권력의 기관이었어요. 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스데반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왔을 때쯤에 인지를 했겠죠. 아 이제 내 인생은 어쩌면 여기서 끝나나 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태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가진 돈 다 끌어모아서 밑돈을 대어서 빠져나갈 궁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회유책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강한 사람에게 의탁을 하여서 자기를 좀 꺼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침없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거침없이 설교라는 장면을 쭉 보면은 어디 하나 주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어떻게 구성된다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24명, 장로들 24명, 서기관이 20명. 각계각층에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뭐 서기관들은 율법에 빠삭하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어떻게 스데반이 당해낼까요? 그런데 스데반은 거침없이 설교를 하고 이 태도와 자세를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스데반은 최후를 맞게 되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59절을 보시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무어라 기도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예수님을 닮아가는 닮아인 듯한 모습. 십자가 상에서 죄인들을 향하여 오히려 역으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설교보다 이 스데반의 태도와 자세 보세요. 그 안에 있는 힘, 평안, 생명력 참 귀합니다. 부럽기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스데반이 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스데반이 이겼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스데반이 승리했다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볼까요? 7장 55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응원하는 장면 아닙니까? 스데반아 조금만 참아라. 영광의 그날 아침이 이를 것이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인생의 마지막 휘슬이 불려지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영광의 주님의 품에 안기는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는 승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스데반의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보실까요? 6장으로 넘어갑시다. 6장 10절로 가시게 되면은 예. 참 아름답네요. 성경 넘기는 소리가. 예. 이 아날로그 방식을 회복합시다. 예. 누가 뭐래도 교회 나올 때 딱 성경을 딱 끼고 볼펜을 딱 준비해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적어 내려가고 아멘이 없어서 읽읍시다.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이들의 행하는 태도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사람의 방식이죠.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 12절 말씀 보세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뭐했습니까? 충동시켰어요. 그리고 사람을 잡아와서 공회에 이르렀고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제목을 씌우냐면 거기 두 가지 제목입니다. 밑줄 그세요.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이게 제목입니다. 이때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자, 두 번째는 성전을 모독하는 자, 세 번째는 율법을 폄하하는 자. 여기 두 가지 제목이에요. 거룩한 곳, 성전을 모독하였고 율법을 거슬러 말한 이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스데반과 싸워서 이겼으나 패배했습니다.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으나 이들은 곧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들을 관찰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열심이 있어요. 열심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철학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이들의 권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까지 굉장한 열심이 있으되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혹은 우리가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립하셔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도래할 때 했을 때 영어 성경에 보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이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 사적으로 우리가 쓰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독교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덤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라는 뜻이고요. 크라이스트 덤, 기독교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크리스텐덤의 유래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 크리스텐덤은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화시켰어요. 그래서 교회와 사회, 교회와 국가를 하나가 되게 한 이후에 나타난 정치, 사회, 종교 현상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기독교 국가. 좀 더 얘기하면 세상적 가치로 세워진 나라. 제가 이거를 크리스텐덤을 어떻게 우리 한국어로 표현할까 고민 중에 제가 그냥 제 방식대로 표현한 방식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만의 왕국. 아니, 그러니까 조금 속 시원하면 좀 끄덕끄덕 하시든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오늘 여기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만의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크리스텐덤. 이 크리스텐덤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로마의 313년 이후에 서서히 주변에 있던 이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심부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권력과 종교가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달리 이들은 세상 구조, 지배 구조, 세상의 제도와 간섭을 받아들이게 돼요. 권력을 가지게 됨으로 인하여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백성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절대 복종과 절대 순종을 명령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이들이 신앙이 서서히 변질되어 언제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자기 중심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게 됩니다. 바로 이 크리스텐덤의 영향 아래서 우리 기독교가 사실 추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가에 깃발을 높이 올려들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요. 수많은 서구의 선교사들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자유의 신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노예의 신분을 요구해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갑시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합니다. 이게 바로 변질된 기독교, 크리스텐덤입니다. 이렇게 변질된 기독교가 수직적인 계급 구조 의식이 사고방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사람, 천사, 동물, 식물, 미생물 들과 같이 수직 구조의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고는 위로 올라갈수록 영광스러운 자리다. 성공과 번영 신학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의 참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의 방식은 더 높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으로 세상과 동일한 기독교의 상태로 변질합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해 두고서라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경에 기록된 전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동의합니까? 어제 토요일 날 아까베 조회수를 보면 참 실망스러워요. 많은 분들이 토요일 날은 경건의 묵상을 안 하나 보다. 한 하루는 쉬어야 되겠다. 조회수가 한 반으로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까베를 묵상하신 분은 오늘 본문까지 제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소개시켜드렸죠. 하신 분들은 좀 꼭 끄격하게 보세요. 네, 칭찬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성전의 기능이 뭘까요? 역대하 6장 29절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뭐하고?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손을 편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은총을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저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 이렇습니다. 그 백악관 옆에 세인트 존 교회가 있는데 코로나가 창궐할 즈음에 성경을 높이 들고 위대한 미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코로나도 창궐하지 않을 것이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제스처의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닌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전염병이 창궐하면 지도자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이 사고가 교회가 서서히 물들기 시작하더니 인간들이 함께한다는 정신, 인간을 위한다는 인본주의로 발전한 것이 바로 이 크리스텐덤의 아류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입으로 말을 하지만 자기네들의 그들만의 왕국 속에 갇혀버린 것이에요. 인본주의의 눈이 멀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담임으로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힘든 것 중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 초대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전염병에 실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가서 구주의 손길을 펴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여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역의 또 다른 부흥의 시절을 맞이했던 것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좀 맛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행전 7장 1절을 봅시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물어보니까 스데반이 대답해요. 스데반의 첫 설교의 첫 대답이 뭡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시옵소서. 여기 부형들이라는 단어에 줄을 끄셔야 합니다. 헬라어원에 찾아보니까 이것은 형제에 대한 존칭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는 자 앞에 선 스데반이 그들 앞에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르신들이요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그들의 영을 존중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남들은 나에게 어떤 모함을 하고 남들은 나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하도 나는 그의 영을 향하여 부형들이요 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줄을 그셔야 될 것이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어느 주석서에 보니까 이 영광의 하나님은 성경에 딱 두 번 등장하는 구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만군의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시죠. 자, 만유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소개하는 거 맞죠? 그럼 영광의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합당한 자격을 가진 그분께 이런 뜻 아닙니까? 자, 스데반의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스데반의 가슴을 사로잡는 게 뭡니까? 오로지 나의 인생에 지금 내가 죽음도 살아있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나는 다른 소원이 없다. 시편 29편에 또 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많은 물 위에,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소리를 내신다. 스데반의 중심은 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중심이 아니고 인본주의가 아니고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중심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여러분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갈등이 일어나거나 갈증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취하는 순간 여러분의 갈증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좀 거부하셔야 합니다. 방향을 돌리셔야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여러분은 낮아지셔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께 돌려야 하고 내가 받는 칭찬과 영광은 없어도 된다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복음성가에 보면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한참 부르고 다녔던 찬송 하나가 있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깊은 영성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시는 분 같이 봅시다. 온 마음과 뜻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회복돼야 평안이 찾아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개인의 영광을 버리세요. 칭찬과 인정받는 걸 버리세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중심, 태도와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도대체 스데반이 설교하는 이 메시지가 뭐냐 말이에요. 2절 다시 하반절 봅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줄을 그셔야 될 것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인데 창세기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바벨탑을 쌓았던 곳, 최고의 문명을 가졌던 장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셨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최고의 문명 타락이 있는 그곳에도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9절,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다 같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그 애굽 나라도 하나님이 요셉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셨다.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다 같이 그에게 보이셨다. 척박한 미디안 광야에 모세가 향방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화려한 백향목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무짝에 쓸 것 없는 볼품 없는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셔서 그를 현현하셨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스데반은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 보세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왕기상 8장 27절의 근거구절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는 솔로몬의 지혜 왕도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는 걸 너희들 알지 않는가? 49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을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스데반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의 크리스텐덤, 그들만의 왕국을 깨부시길 원했어요. 51절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지금 너희들이 애쓰고 힘쓰는 것은 너희들의 왕국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라.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었느냐. 의인이 오시리니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기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왜 유독 성전을 집착하냐 말입니다. 왜 집착할까요? 안식일이나 예배 때에 성전에 집착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 제사와 예배로 가두는 역할이 있습니다. 즉,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나면 나머지 6일 동안은 내 세상인 거예요. 나는 예배드렸고 제사드렸고 주님은 여기에 머물러 계시고 이제 나는 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성전이 우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건 맞습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요즘에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납니다. 가난한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도 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라 본인이 자칭을 해요. 하나님은 내가 파자마를 입고 주일날 스크린 앞에 서서 예배를 드려도 받으실 분이에요. 내가 등산을 가서 등산 초입에서 하나님께 잠시 묵상하고 아까배를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도 받으실 분이요. 멀리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음이 좀 찜찜하니까 하나님 앞에 잠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출발하면 하나님도 그곳에 계시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자우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되새기십시오. 화면을 봅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두고두고 여러분 신명기 12장으로 쭉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강조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의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다 같이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요구합니까? 어느 곳에나 계신데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악한 것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너희들 자아를 섬기게 되고 인본주의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안답시고 성전의 우상으로 사로잡히게 되고 각자의 삶이 흩어져서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크리스텐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시간에 모여 너희들의 마음의 인생의 중심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고 내 인생에 살아갈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내 이름을 두려고 하는 그곳에 너희들은 찾아 나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한 샬롬과 평강이 찾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서는 크리스텐덤 방식으로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스데반은 죽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도 살아나와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이 영광스럽게 증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가진 재산 다 투자해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입장에서. 아니면 결사대요랑 결사대에게 돈을 줘서 나를 제발 좀 꺼내달라 술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스데반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합니다. 다시 보세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다 같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을 받습니다. 주님의 사인이에요. 네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네가 죽어야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간다. 심지어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을 바라본 주님의 진리를 붙든 이 스데반의 마음속에 용서의 힘이 솟아납니다. 이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주 예수를 바라보고 하늘에서 응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스데반의 속에서 용서의 힘과 에너지가 솟아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방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세상 통치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려야 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경제학 용어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여러분들 이윤을 추구할 때 최소의 비용을 들어 최대 효과를 누려야 한다. 이것은 세상 원리라고요.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원리로 치자면 우리 교회가 장애우보서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문화나 탈북민들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최소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소의 헌신으로 효과를 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을 많이 하고 영광은 적게 받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여러분 중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적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불평은 적게 하고 감사는 많이 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대접받는 것은 적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비판은 적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나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오늘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크리스텐덤, 자기의 왕국을 세워갑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왕국을 부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스데반처럼 철저히 져야 이기고 죽어야 사는 이 십자가의 원리를 붙드세요. 오늘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